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 하정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친척들 사이에서 풍문으로 떠도는 내 이름의 유래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곤 하는데 이 역말리 덴마크에서까지 하게 될 줄이야. 내 이름은 하정이지만 원래는 화정이었다. 언니들도 모두 화돌림이다. 내 이름만 언니들과 다른 사연인 즉슨 비중 없이 태어난 여자아이에게 화라는 돌림자에 흔하디흔한 정을 붙여서 대충 화정이라고 누군가가 지었다는데 아들을 못 낳았다고 엄마에게 눈치를 주던 친할머니가 왜인지 몸소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셨단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 할머니는 사투리가 무척 심했고 입적 담당 직원은 할머니가 발음하는 이름 화정을 도통 알아듣지 못했다. 겨우 눈치로 받아 적은 것이 하정.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를 대신해 직원이 마음대로 한자도 골라 넣었다. 여름하에 발을 정. 옥편을 펼쳐 앞쪽에 나오는 쉬운 한자를 썼겠지. 듣는 이는 대개 박장대소하며 화정보다 하정이 훨씬 낫다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한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은 덕에 더 세련된 이름을 가졌다고. 시작은 비극인데 엔딩은 희극이라나. 맞다. 내 이름은 예쁘다. 이름의 한자를 말하면
여름에 태어났어요?
라고 질문을 해오는 것도 좋다.
아니요, 가을에요. 여름에 탈선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지었나 봐요.
라며 농담으로 답하는 것도 재밌다. 굿썸머. 이름의 사연을 다 들은 아네트와 줄리는 부드럽게 웃었다. 좋은 여름이라니. 아주 예쁜 이름이야. 여름은 가장 좋은 계절이잖아. 맞아. 모두 여름을 기다리면서 살지. 예쁜 이름이야.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야. 햇살, 바다, 모래, 호수, 나무 그늘, 풀벌레, 지푸라기 모자, 수박, 파라솔, 아이스티, 레이스 커튼. 여자들은 여름의 이름들에 빠져들었고 나는 아네트의 회색 소파에 깊숙이 몸을 밀어넣었다. 한없는 여름 예찬에 귓불이 더워왔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 이 계절의 이름이든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든 상관없었다. 돈 무리 비 해피 덴마크의 여름은 우리로 치자면 가을처럼 꽤 선선하다. 아네트는 캠퍼에 도톰한 이불과 줄리의 할머니가 입던 울 가디건, 그가 뜬 울 양말을 비치해 주었다. 그것을 신고 입고 덥고 포근한 밤을 지내는데 어제처럼 비가 밤새 온다면 기분이 최고다. 노란 커튼에 둘러싸인 침대에서 빨간 이불을 한껏 당겨 덮는다. 비는 내 얼굴이 60cm 근방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가까운 빗소리를 듣고 있자면 그대로 잠들어 있을 수 없다. 한참 빗소리에 젖어든 채로 잠이 들었다가 깨면 볕은 쨍한데 공기는 잠옷 알싸한 아침이 와있다. 알람도 없고 누군가 깨우지 않아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진다. 나는 부스스한 채로 집으로 들어가 2층의 욕실에서 간단히 샤워를 한다. 이쯤 되면 욕실 옆에 붙어있는 아내떼 방에서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들린다. 줄리는 그의 애견 메쉬와 산책을 하고 있을 때다. 대충 씻고는 1층으로 내려가 아내떼 부엌에서 냉장고며 선반을 뒤져 그날그날 있는 재료로 아침을 먹는다. 마른 빵을 손바닥만하게 잘라 스프레드나 샐러드를 얹어 먹는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우유와 요거트에 미슬리를 가득 담아 푹푹 떠먹는다. 그쯤 2층의 복도에서 탁탁탁 아네트의 가족 실내와 뒤축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나는 식사를 대충 마치거나 남은 것을 들고 나의 아늑한 호텔로 옮겨와 식사를 이어가곤 한다. 지금 한국은 저녁이다. 한국의 뉴스를 훑기도 나보다 8시간 먼저 산 친구들과 안부를 나누기도 한다. 기지개를 쭉 켠 후 카메라를 들고 쫄래쫄래 집으로 들어가 거실로 향하면 그제야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본다. 늘 오전 10시가 약간 넘어있다. 그때까지 서로의 소리를 듣고 인기척을 느끼고 있지만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충분히 떨어져 있다. 누가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닌데 암묵적이랄까 자연스럽게랄까 그렇게 된다. 오늘 헌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면 내일은 할아버지의 유품을, 다음날은 아내떼의 가족 사진을 본다든가 하는 식이다. 우리의 일정은 오후 5시면 끝났고 간단한 저녁을 지어 함께 혹은 따로 먹은 후 곧장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져 각자의 시간을 가진다. 누가 뭘 할 것 없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긴다. 나는 줄리와 아네트가 내어주는 정도에, 그들은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만족한다. 취향이 같거나 목표하는 바가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된다는데 우리 셋은 만족의 지점이 비슷해 친구가 된 듯도 하다. 어제 그제 마켓일로 분주했으니 오늘은 서로에게 휴일을 주기로 했다. 작년에 수바눌룸 농장에서 지낼 때 하루는 누군가의 생일 파티를 했는데 자정쯤 해산하면서 농구팀의 책임자가 내일 오전 업무는 쉽시다 했던 일이 기억난다. 노는 것도 일이다. 놀았으니 쉬자는 거다. 한국에서 돈, 물이, 비해피를 신조로 여기고 사는 나로서는 이곳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캠퍼에 돌아와서 오늘 찍은 사진을 노트북에 옮겨 담는 일 정도 외엔 딱히 일을 벌이지 않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눈만 깜빡거리는 시간을 갖는다. 내 나이 때면 지금쯤 한창 몰아쳐 일하고 자리를 잡을 시기. 어찌된 일인지 내 일상의 그물코는 더 성그러지는 것만 같다. 6년 전 캠프위를 다녀온 후 확실히 그렇다. 조금 덜 완벽하게, 조금 덜 열심히. 한국에 돌아온 후 회사와 가족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며 6년을 지내는 동안 이래도 되는 걸까? 모아둔 도토리 하나 없이 겨울을 목전에 둔 다람쥐의 마음이 될 때도 왕왕 있다. 그럴 때면 내 인생의 도토리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 외엔 불안을 잠재울 방법이 없다. 때마침 이 먼 곳까지 나를 찾아온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메일은 애써 모른 척하고 대신 어떤 도토리가 나의 굴에 있는지 떠올려본다. 분명 있었는데 어느덧 사라진 도토리도 추억한다. 한 알 한 알. 마음이 벅차기도 애가 저리기도 한다. 캠퍼 천정에 도토리들이 가득 그려질 쯤. 줄기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썸머, 엄마랑 정원에서 뜨개질 하고 있어. 양말 뜨기 배우지 않을래?
좋아하는 일이 삶을 밀고 나간다. 이 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은 거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아내 때의 주얼리 작업대다. 앉으면 두 다리가 대롱대롱 뜨는 높은 의자와 커다란 돋보기, 조명, 묵직한 망치나 펜치 따위, 각종 공구가 늘어서 있는 모습이 작은 대장간이나 공장 같다. 아내 때는 최근 몇 년 동안 주얼리 작업을 하지 못했다.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18살 때부터 쉬지 않고 금속을 주물러온 이른들의 주얼리 디자이너. 그에게 왼쪽 고관절이 이상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곧 수술에 들어갔고 회복에 긴 시간이 들었다. 그동안 옌스는 나서서 청소며 빨래, 요리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다. 작년 우리는 포토북 프로젝트를 하자는 결정은 신속하게 했지만 실제 실행 시점을 잡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렸다. 오른쪽 고관절마저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줄리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아내 때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주었다. 나는 마치 수술실 밖에서 의사를 기다리는 보호자의 심정으로 몇 주를 보냈다. 마침내 수술이 아닌 적당한 처치를 받기로 했고 아네트가 사진을 찍는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을 때 우리는 구체적인 일정을 잡았다. 모든 것이 아네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컨디션이나 사정에 무리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스튜디오 촬영도 아니고 아네트의 집에 머물며 그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그의 에너지와 여유가 확보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시꺼먼 DSLR 카메라를 들고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대는 아이의 존재가 익숙해질 무렵 아내는 작업대 앞 의자에 앉았다. 그는 뜨개질과 정원 가꾸기, 요리, 가족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줄곧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아네트는 펜치로 금속을 절단하고 구부리고 두드려 펴고 불을 이용해 접합하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작업 사이사이 약품이나 불꽃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녀리고 귀엽기만 하던 그가 망치를 들고 새덩이를 주무르거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공업용 토치에 커다란 불꽃을 상대하는 모습은 듬직한 대장장이와도 같았다.
몇 년이나 일을 못했는데 바로 어제 같은 기분이 들어. 내가 무얼 가장 좋아하는지 저번에 물었었지? 그때 뜨개질이라 대답했지만 아무래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내 일이야.
오디오북.
아네트의 현란한 퍼포먼스에 정신을 놓고 사진을 찍는 동안 어느새 자그마한 펜던트가 완성되었다. 지름 0.5cm의 동그란 은색 고리 안에 푸른색 돌 조각 같은 것을 집어넣은 간결한 디자인이었다.
이 조각은 작년에 아빠랑 일본 여행 갔을 때 해변에서 주워온 거야. 도자기나 벽돌의 파편 같지?
줄리가 나서서 펜던트의 돌 조각과 비슷한 것을 몇 개 더 보여주었다. 파도가 어루만져 테두리가 맨들맨들해진 동전만한 돌 조각 대여섯 개. 일본 여행에서 돌아와 코펜하겐 아파트의 창가에 은색 쟁반을 두고 그 위에 돌을 장식해 놓았는데 엄마가 보더니 간식거리를 탐내는 아이처럼 자기에게 꼭 달라며 부챘다고 한다. 당연히 엄마에게 줄 생각으로 주워왔지만 그런 엄마를 보니 안 돼, 다 내 거야 라고 장난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줄리는 말했다. 줄리 아파트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돌 조각을 본 기억이 확실히 있다. 줄리와 나는 같은 물건을 보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에 프로레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지중해를 면한 가파른 절벽 틈바구니에서 포도를 심고 사는 마을로 화이트 와인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그곳에서 며칠을 보낼 때 절벽 꼭대기에서 해변까지 아슬아슬한 해안도로를 차로 달려 내려가 보았는데 세상에, 검은 모래 해변, 핑크 모래 해변, 자갈 해변 등등 별별 해변을 다 보았지만 모래 반 도자기 조각 반인 해변은 처음이었다. 누구네 집을 장식하던 타일이었을까? 어느 집 물항아리의 손잡이였을까? 이제는 알 수 없는 색색의 도자기 조각들이 가득했다. 맨발로 밟아도 안전할 정도로 모두 테두리가 깎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두세 주먹 주워 한국에 가져왔고 화장실 세면대에 모자이크처럼 올려두었다. 우리 엄마가 본다면
너는 참 이상한 애다. 쓸데도 없는 걸 무겁게 왜 주워오니?
라며 분명 핀잔을 주었을 테다. 이제 나는
엄마! 여기 이상한 사람들 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줄리의 창가에 서서 생각했던 기억이 확실히 있다. 아내 때는 작업대를 정리하며 자신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자그마한 검은 상자에서 암모나이트처럼 생긴 돌멩이를 꺼내 보여줬다.
스웨덴 해변을 산책하다가 발견한 산호화석이란다. 이것으로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들 계획이야.
아내 때는 화석을 다시 상자에 소중하게 담아 재료 서랍에 넣었다. 아내때의 거실 벽면 하나에는 자그마한 서랍이 수십 개 달린 수납장이 자리하고 있다. 마치 한약방의 약재 서랍처럼 말이다. 그 안에는 와글와글 사연을 담은 돌들이 가득가득하다. 달라는 대로 다 내어줄 것 같은 인상 좋은 은발의 할머니가 일의 재료감을 모으는 일에서는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 엄마, 여기 이상한 사람들 더 있어. 2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사진을 거의 찍지 않았다. 첫째로는 아내 때 비주얼에 정신이 혼미했고 둘째로는 스바놀룸에서 주의를 받았던 일이 번뜩 떠올랐기 때문이다. 스바놀룸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시골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짐짓 다르다. 시골의 공동체라 하면 허물없이 서로의 집에 드나들고 숟가락 수가 몇 개인지 다 알도록 니캉내캉 어울렁더울렁 느낌인데 덴마크의 공동체는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한다. 싱글부터 커플이나 부부, 아이 동반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들어차 있고 커다란 공동식당에서 함께 만든 음식으로 함께 밥을 먹고 공동체 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각종 계절 행사도 함께 치르지만 서로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다. 스바놀룸의 집은 공동체의 소유이고 한 건물의 옆방에 살아도 들여다보는 일이 잘 없어서 서로 어떻게 사는지 거의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런 공동체에 5년에 한 번 재밌는 행사가 열린다. 하우스 투어라는 것인데 아침에 모여 다 함께 좀비의 움직임 같은 체조를 하고 평소보다 좋은 식사를 제공받은 후 남의 집에 차례차례 가보는 것이다. 어떤 집은 커뮤니티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는데 할아버지 꼬마 할 것 없이 단체로 페달 구니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뚜루드 덴마크랄까? 자전거 타고 우르르 이 집에 가서 구경하고 집주인이 마련한 케이크를 먹고 다음 집 가서 노크하고 또 무언가를 얻어먹는 데에 하루가 종일 걸리는 행사였다. 덴마크 사람이라면 이른바 북유럽 스타일로 꾸미고 살 것 같지만 아니었다. 자유분방한 히피 스타일, 공봇벌레의 골방 스타일, 힙스터 스타일, 전형적인 농가 스타일 등등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몹시도 다른 꾸밈새,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있어서 무척 흥미로웠다. 나는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댔다. 나보다 먼저 자원봉사자로 와 있던 요시라는 일본인과 함께 다녔는데 주인이 프라이빗 딱지를 붙인 구역만 아니면 보이는 대로 사진에 담는 나와 달리 그는 조심스레 몇 컷만 소심하게 찍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썸머, 오늘 구경은 자유지만 사진을 마구 찍는 건 삼가는 게 좋아. 덴마크에서는 좀...
이라며 조용히 주의를 주었다. 요시는 가구 디자이너로 덴마크의 디자인 회사에서 1년간 인턴 생활을 했던 터라 어느 정도 덴마크 문화를 알고 있던 것이다. 그때 흠칫하고 자중하기 시작한 뒤로 줄리와 아네트의 집에 와서는 웬만해서는 카메라를 들지 않게 되었다. 사진을 찍어도 될지 물어볼까, 어색해하진 않을까 망설이기도 했지만 끝내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렌즈를 거치지 않고 내 눈으로 담는 정도로 충분히 만족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1년 후, 같은 장소에 와서 집안 곳곳 사람 각각을 마음껏 찍고 있다.
어디든 좋아. 서랍을 죄다 열어도 괜찮아.
아네트는 환영 인사와 함께 내게 프레스 명찰을 하사했고 나는 탐사 기자가 되었다. 지하 보물 창고를 비롯해 아름다운 거실과 아네트의 불꽃 작업대, 아담한 정원과 요정이 살 법한 그린하우스, 포근한 침실과 욕실까지 프리패스다. 우리는 사진을 위해 설정을 하는 일은 없었다. 아네트가 침대 정리를 하면 거기로 가서 빼꼼. 줄리가 오믈렛을 만들면 또 거기로 가서 빼꼼 하며 엄마와 딸의 삶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사진놀이를 했다. 당장 보이는 것을 찍은 후에는 뭐 재밌는 것 없나 하며 여기저기 헤집고 무언가를 발견한다. 거실처럼 남들에게 공개된 공간이 아닌 침실이나 욕실 같은 일상의 장소는 더욱 좋다. 쓰던 대로 놓여있는 물건에서는 쓰는 사람의 습관이나 양식이 고스란히 보인다. 큼직한 비누와 수건, 욕실 타일의 색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아름다움이 낯선 사람에게 걸려든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캠퍼로 돌아가 그날 찍은 사진 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개 골라 줄리의 이메일로 보내둔다. 날이 밝고 세 사람의 눈이 마주치면
어제 사진 잘 봤어. 정말 좋더라. 그게 그런 사진이 될 줄은 몰랐어.
라는 아네트의 놀라움과 감사의 멘트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는 특히 책상 위 소품을 찍은 사진에 크게 감동했다. 민트색, 주황색 틴 케이스 몇 개와 한 여인의 흑백 사진 액자를 담은 것이었다. 찍을 때는 몰랐는데 그 여인은 줄리의 탄생 자수에도 등장하는 아네트의 엄마, 커스틴이었다. 늘 보던 것인데도 사진 속에 사진이 되어 있는 엄마를 보고 아네트는 왈칵했던 모양이다. 침실 구석에 놓여있던 바구니와 그 안에 옷걸이를 찍은 사진도 무척 좋아했다. 옷걸이에 색색의 플라스틱 코일을 감아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낸 것인데 옛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소소한 놀이 겸 용돈벌이로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어르신들의 창의력과 손재주 덕에 평범한 옷걸이가 단 하나뿐인 멋진 디자인 소품이 되었다. 나는 바구니째로 거실로 들고 내려가 검은 카펫을 배경지 삼아 옷걸이를 뿌려놓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다. 두세 개를 엮어서 찍기도 하고 배치를 요리조리 달리해 찍기도 했다. 이 집에 머문 기간을 통틀어 아내 뜨는 이날의 내 모습을 가장 흥미롭게 여겼다.
어쩜 이런 걸 찍을 생각을 했니? 썸머는 어릴 적부터 이런 놀이를 하고 자랐니?
아내 뜨는 내게 이야기를 청하며 부모님이나 형제도 예술 계열의 일을 하는지 물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런 깜찍한 짓을 하는가 싶었던 모양이다. 자신의 가족이 대대로 비슷한 성향을 물려받아 재능을 발현하다 보니 우리 집안에도 유사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듯하다. 아내 때의 예상은 어긋났다. 나는 우리 가족에서 유일하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쉽게도. 어쩌면 다행히도. 부모님은 회사에 다니다 사업을 했고 남매들도 평범한 일을 한다. 나는 어릴 때 미술과 책 읽기, 글짓기를 좋아했지만 미대를 가거나 글로 직업을 삼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꼬마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일요일에 스케치북을 들고 학교에 가서 빈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그림을 그리다 오곤 했는데
그림은 아이들이나 그리는 것이다. 그만두고 공부를 하라.
는 말을 들었다. 그림책을 읽고 있으면
어우, 얘는 이상한 애야. 다 큰 애가 아직도 그림책을 보다니.
라거나 일상에서 이런저런 사진을 찍으면
아우, 도대체 뭘 찍니? 아무것도 아닌 걸 찍어서 어디에 쓴다고. 어우, 하여간 별난 애야.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 식이었다.